맞아요. 누가복음에서 희년의 의미라면은 그 희년의 의미를 부각하기 위해서 철저한 단절을 누가복음 전체에 깔아버리는 거 아닙니까? 단절이 있어야 그것을 뚫는 희년의 의미가 부각되는 그런 의미.
단절이야.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항상 바리새인과의 단절이에요. 항상 바리새인과 단절되기 때문에. 그건 꼭 희년뿐만 아니고 다른 모든 것도 다 바리새인들을 의식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희년만 위하여 단절한 건 아니에요.
근데 누가복음 9장에서 열두 제사를 이제 보낼 때에 물론 뭐 마태복음에서도 있습니다만 뭐뭐 하지 마라 뭐뭐 이렇게 털어버리라 이런 것도 영의 일이기 때문에
심판이죠. 심판. 이 세대에 대한 심판입니다. 마지막 때는 심판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또 10장이 넘어가면 70인을 파송하는데 그 70인이 그 단절의 의미를 더더욱 확대시키는 거죠.
심판의 의미를 확대시키는 것 같죠.
그렇다면 그 70인이 구약으로 소급해서 그저 모세가 세우는 뭐 백부장하고 뭐 이거하고는 연관됩니까?
당연히 연관되죠. 연관되는데 바로 연관되지 못하고 바로 연관시킬 수는 없어요. 사람과 사람이 바로 연관되고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는 모아져서 예수님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70인도 그들과 다 이래 돼야 돼요. 바로 연관.
그러면 주님 입장에서는 그게 하나의 섬김으로서 성령의 그 일로서 이제 다가오지만 사람들은 그거를 반대로 취급하겠네요.
사람들이 항상 지밖에 모르니까.
아니, 오히려 그 모세를 통해서 뭐 백부장 세우고 이런 모든 것들이 더더욱 법을 구체화시키지 않습니까?
그건 법하고 관계없고 하나의 제도라는 거예요. 하나의 제도라는 건데 제도를 한 법을 위하여있으니 그 자체는 법이 아니에요. 그런 것은 이방 국가 형태에서 배운 거고 하나님의 율법하고는 관련이 없어요. 율법을 닮는 어떤 뭐 형식 그런 이런 건 되는데 그 백부장 하는 그걸 율법을 하시킬 수는 없습니다.
아니, 싸움 때문에 그걸 이제 만들게 되었고, 또 모세 혼자 할수 없어가지고, 직분이란 걸 그렇게 했기
그거는
때문에.
이방 나라들의 제도를 이들을 통해서 그대로 수입했다 이래 보면 돼요.
그대로요.
율법은 상관없어요. 백부장을 세워라 그런 율법은 없어요.
그냥 필요성에 따라서
그러니
그때그때. 그때.
율법은 초점이 이스라엘 제도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중앙에 있는 법궤와 관련되어 있어요. 예, 법궤와 관련되어 상자, 하나님의 거룩한 상자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 이방적인 것이 이렇게 들어온다라는 것이 쉽게 그렇게 허용될 입장입니까?
자기 것이 없을 때는 이방 것이 들어와야죠. 자기 것이 없을 때는. 이스라엘이라는 것 자체 나라 구조가 없었잖아요. 없을 때는 그 다른 나라의 그 모습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복장, 이스라엘 나라 유니폼 없지 않습니까? 그냥 애굽에서 어떤 그 옷이나 이스라엘 옷이나 같은 옷이. 그런 형식을 두고 이야기, 그런 문화, 형식, 이런 것은 그뭐 수입한다 한다 자체적으로 그 자체가 인간이 살아가면 의식주는 당연하지.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 작게 묶고 뭐 단단한 몇개뭐 적게 묶고 그런 차이는 없어요.
그러면 그런 것들이 들어오든 안 들어오든 그건 상관없는데 그 속에서 펼쳐지는 그 배우의 어떤
그건 율법대로 말씀대로 되죠.
그거를 이제 겨냥하는 일은 이제 철두철미하게 진행이 되는 그런 식입니다.
예수님께서 음식을 짜게 드시는가, 맵게 드시는, 그건 법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님하고 법하고 상관없는 이야기예요.
그 상황에서 조지 레드가 그런 사고방식이면은 뭐 기존의 모든 신학자들도 특히 뭐
똑같다고
네, 박영선 목사도 다 그런 셈입니다.
박영선 목사는 끝까지 가지도 못하고.
그리고 저 변화산상에서 내려왔을 때 제자들이 능히 못 고친다라는 것을 주님이 책망하셨는데 그때 그 제자들이 앞부분에서는 능력을 받아가지고 막 귀신도 쫓아내고 했는데 그 부분에서는 못
제자들이 전지전능한 건 아니에요. 제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허락한 대로 하지. 내가 한다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그 제자들을 통해서 이 땅이 악하다라는 것을 제자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믿음이 정말, 없다라는 것을 그렇죠. 제자를 통해서 이제
그렇죠. 가발리는 제자도 거죠. 믿음이 없고 그들도 네. 믿음이 없고 그게 정답이죠.
그 한 사람의 그 제자들이 그 일관적인 그걸 모습을 이제 파악 게 아니라 네.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해서라도 그런 역할을 통해서 이 땅을 고발하는
네, 그렇죠.
그런 차원이에요.
예, 그게 정답이에요. 그리고 부상의 같은 경우에는 직접 그 레드 책을 사서 이런 거 보고 난 뒤에 그 강의를 이렇게 빚어 이래야 돼야 돼요. 그냥 그 레드 책 안 보고 내 강의 들어보면 레드가 할 말 있으면 엉터리 이야기 한 줄 알고 그렇게 빚을 가능성이 많잖아요. 네. 레드가 하는 것이 전체적으로 어떤 모양새를 띄고 있는가, 전체적으로 어떤 그 전 기조와 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건 레드 책을 직접 봐야 돼요. 그래서 강장님 같은 경우는 레드 책을 보고, 내 강의 들으면서 그 페이지 수대로, 그 페이지 수가 안 나오는 것은 전체 읽어보고, 레드의 의견이 무엇인가를 파악하고, 거기에서.
신학자들은, 그 당시의 철학을 다 섭렵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까?
예, 전혀 철학 몰라요. 지 할 것도 바쁜데, 언제 남을 거 왜 안 하게 합니다. 지 할 것도 바쁜데, 그러면 남까지 하려고 하지.
그렇다면, 거기 신학 속에서도 쓰는 그 용어들이 결국은 자기가 만들어낼 수 있는 용어들도 많겠네요.
아, 없어요. 그거는 기존 선배 신학자들이 하던 용어들어서요. 안 그러면 학위가 나오고, 그쪽 사회에서 인정을 해야 되니까. 같은 통용되는 용어를 써요.
그러면 저 예수님께서 인자는 달려야 된다라고 그 인자라는 표현을 예수님이라는 그 용어하고 이렇게 구분해서 이렇게 사용하신 겁니까?
예, 구분해서.
그러면 어떤 의미에서 인자라는 것이
자신의 할 일이 예. 자신의 할 일이 인자서에 담겨 있어요. 예수님으로 오셔서 인자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인자라는 것이
예수님 이름을 가지고 인자 예.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구약의 예언을 완성한다는 의미?
예, 그렇죠. 예. 그게 특히 다니엘.
그럼 인자는 그 사람들이 기존에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개념에서 완전히 정반대의 길로만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인자를 구름 타고 와야 되거든요. 예. 다니엘에 의하면 구름 타고 와가지고 영광스럽게 와야 되는데 예수님은 영광스럽게 온 것이 아니라 인자가 완전히 노숙자 형식이거든.
심판을 유발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 자체가 이미 종말의 특징이 뭐냐. 그 종말의 특징은 말씀의 완성인데, 네. 그 말씀 속에 뭐였냐 하면, 그 너희들이 도무지 깨닫지 못한다 하는 사실이 들어있어요. 도무지 깨닫지 못하는 그 원인을 인간 자체에게 되돌려주는 거예요. 인간 네 속에 문제가 있어서, 메시아가 와도 메시아를 뭐라고 빛이 와서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이게 너희들은 어둠이 깨닫지
그럼 말씀 자체의 그 말씀인 본인이 그리고 나머지 그 사람들이 그 파악하는 어떤 말씀이란 개념은 무조건 다 가짜라는 네네. 취지에서
어둠이다.
완전히 일방적으로 몰아붙이는
그렇죠. 몰아붙이죠. 예.
셈이에요.
예, 뭐라고 치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이 기적이 얼마나 귀한가 누가 아냐? 마귀가 알아요. 마귀는 할 수가 있거든. 심지어 베드로마저 이 발목 잡아 잡아 당기잖아요. 예수 믿지 말았고, 예수 믿을 만한 분이 그런 작자가 못 된다고. 우리 성도도 죽을 때까지 그걸 느껴요. 예수가 과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의미가 있는지 아니에요. 내가 얼마나 가졌느냐는 게 의미가 있는데, 돈이 지금 수중에 몇 푼 있는가 의미 있는데, 예수 안다, 예수 믿는다, 내가 신자다 하는 게 그게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거예요. 성의 없는 사람은 갈수록 그게 떨어져가지고, 낮에는 포기해 버리죠. 특히 그저, 목사들. 대부분 다 예수 안 믿습니다. 참, 그, 참 속상한 일이고, 참 슬픈 일이에요.